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또한 인생에 교훈을 주는 순간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실수한 것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움을 통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또한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야곱을 계속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번 딱 꺾여지는 경험, 야, 이 순간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형 예서를 피해서 형에게 보복당할까 봐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삼촌 라만의 집으로 도망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처음 떠나는 경험이에요. 외지를 갑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것.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첫날 밤을 어디서 지냅니까?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시간이 돼서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도 또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형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수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긴장되는 순간이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순간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첫날 밤을 지냈던 그 광야,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루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에서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전통들을 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율법이 있죠.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삶 가운데서 지켜내는 관례법들이 또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관례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정결법이에요. 여러분, 정결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집 앞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로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는 정결법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법은 아니지만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관례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관례법인데 이게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집에 초대하고 귀하게 섬겨주는 환대법입니다. 혹시 나그네가 새로운 사람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느 누구도 초대하지 않아서 그 마을에서 노숙을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 관례를 그 동네는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귀하게 모셔주잖아요. 귀하게 모셨더니 결국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갖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까지 나그네를 섬기다가 받는 게 바로 이 관례법 때문이거든요. 자, 야곱이 첫날 밤을 지냈던 곳이 우리는 그냥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루스라는 지방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관례법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해주고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선 때부터 지켜 내려오던 그 관례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초대받고 대접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처음 고향을 떠나는 거라 긴장되고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라 두렵기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관례법을 통해서 좀 지켜주시면 좋은데 외로움 가운데 그냥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완전히 꺾여지는 순간일 거예요. 야, 내가 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관례법도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딱 꺾여지는 순간이죠. 힘든 순간입니다.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찾아와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줍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굴리시는 걸까?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형에서로부터 지켜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삼촌 집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냐라는 거.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서 몇 년을 고생했는데요? 20년입니다. 무보수로 20년을 노동 착취를 당한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시간 속에서 만들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는데 몇 년이 필요하신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기꾼 같은 근성,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복 얻어내기 위해서는 남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불태우시고 뿌리 뽑아버리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데 시간 속에서 만들어요. 이게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몇 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동행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 이제 내 사람 됐으니까 내가 네 인생 관섭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관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견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섭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뭔데?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관섭해 주시는 걸, 이걸 복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두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처럼 이렇게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딱 꺾이는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사울이 이렇게 딱 꺾여지는 경험이 뭐였습니까?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진을 치고 있는데 길갈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7일 안에 갈게라고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군사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한 놈씩 한 놈씩 없어집니다. 3,000명이 있었는데 결국 몇 명 남아요? 600명 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뭘 합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죄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후회할 게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죄를 딱 범하고 나면요, 후회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누가 찾아와? 한 시간만 빨리 오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이 유혹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유익이 있거든요.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네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엘, 사울 너 끝났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면 끝장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하나님이 네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으면 그게 14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15장에 와서 사울왕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끝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뭘 전해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게 이게 큰 은혜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마음 결정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변개치 않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울왕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인생 그렇게 끝내지 말라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사울왕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그렇게 끝내지 말고 마지막 이왕 내려올 것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이 기회 붙들고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얼마나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호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은혜롭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연약하지만 연약하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족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뭡니까?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야. 가장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세상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세상에서 터득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넘버원이 되고 싶어요. 넘버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중에 넘버원을 뽑으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달리기를 하면 넘버원은 한 사람 아니에요? 많이 먹기를 해도 넘버원은 한 사람일 거예요. 뭘 해도 넘버원을 뽑으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넘버원을 뽑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리원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온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온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넘버원은 되기 힘들어요. 넘버원이 돼도 그 자리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리원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면 내 같은 놈 또 안 써줄 텐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면 안 써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또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목회길을 가게 한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미 저랑 이제 1년을 넘어 함께 생활했잖아요. 제 부족함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기 참 작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쫀쫀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를 참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는 걸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저랑 대화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부딪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말은 얼마나 무성하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또 안 지키는 게 저거든. 사랑을 선포했지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게 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걸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 되겠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염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가능성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올해는 우리 새로운 젊은 집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포텐셜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죠. 헌신이 있죠. 믿음 뜨겁죠. 의리 있죠. 이렇게 힘든 교회 21년, 22년 지켜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갈 거예요. 지켜내는 의리 있죠. 그런데 혹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가능성을 꽃피우고 열매 맺히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저는 그게 염려예요.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품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냥 부족하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에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잖아요. 또 기대해 주시잖아요. 또 사명 맡겨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뭔지, 은혜의 본질을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을만해서, 마땅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시 찾아와 주실 만큼 사울왕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겁니까? 그 사이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실 만큼, 책임감을 감당하리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됨을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인생 그렇게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끝내지 말고 마지막에 붙들려 아름답게 사용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다 보면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 스스로 보면 좌절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세상의 유혹에 또 유혹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그 약속 깨트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그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내 부족함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뭘 받아갑니까? 자기 재산을 받아가는 거.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아버지 집에서 거저 누렸던 은혜가 최고인 걸 그때 깨닫는 거.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 하나 얻은 거예요? 아버지 은혜 하나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진리가 숨어 있어요? 아버지 은혜 회복했더니 그 속에 다 따라져 있네. 우리 어릴 때 받았던 선물 세트 같은 거. 그 안에 이놈 저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붙들면 다 붙드는 거고요. 은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울왕을 향해서 네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할지라도 그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나이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무드셀라. 근데 셀 수는 있어.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분 손. 어, 우리 문수작 권사님 한 분 계시네. 아, 머리 끌고 계셨던 거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의 뜻이 뭡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다 아셨겠지만 무드셀라의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니 아버지가 누길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휴, 얼마나 두려운 이름입니까?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근데 진짜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그 노아의 그 방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유다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에녹이 예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언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지금 에녹이 뭘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진리를 숨겨놓은 거예요? 뭘 숨겨놓은 겁니까? 왜 이렇게 얘가 죽어야지 심판이 오는데 얘가 안 죽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살았는데 200년을 더 살아야 돼. 얘가 죽어야 심판이 오는데 심판이 할 수가 없어. 얘가 살아있어서 무슨 의미예요?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를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심판은 선포하셨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왜? 이 땅의 죄악이 너무 관연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드셀라에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무드셀라 그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못 놓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귀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을 보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세상에서 기억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기억된다는 것.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게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에게 어느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조상이 누군데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제가 지금 실수하는 건가요? 맞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이, 그러면 좀 잘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저 지금 녹음된단 말이에요, 설교. 어디까지 했죠? 에서. 우리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에서의 후예를? 에서는 뭐 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육신의 소욕은 대충 죽이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할 때 육신의 소욕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더 무섭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왕은 어떻게 인생을 맞이합니까? 마무리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칼을 땅에 대고 그 위에 그대로 엎쳐지죠. 자살을 했는데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는 누가 빼요? 아말렉 소년이에요. 내가 살려두었던 아말렉 소년이 내 왕관을 벗어버리는 거, 벗겨버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인 금멸류관을 누가 뺏어요? 내 인생에 내가 남겨뒀던 육신의 소욕이 그걸 빼앗아 버리는 거. 무서운 말씀이 포함되는 거.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제가 사무엘하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다른 설교를 하다가 조금 뭐 세월이 좀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사무엘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절이 다윗이 누구와 전쟁해요? 아말렉과 전쟁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맡겨줘서 진멸하라고 해. 진멸시켰으면 후손들이 똑같은 전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똑같은 영적 전쟁 물려주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후손이 또 싸워야 돼요. 세월이 600년이 흘렀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아각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죠. 아각이 누구 후손인데요? 하만이죠, 하만. 그렇죠? 하만, 죄송합니다. 아각의 후손인데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아말렉 후손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게 내 후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말렉이 나를 괴롭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정말 후회해라고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온 밤을 새서 뭘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cry out이에요. 울부짖으며 밤을 새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리 인생에 저런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홀로 잘나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무엘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부모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니, 형제 뒤에서 누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왜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대포를 쏘는데 대포알이 하나님 그 위에까지 하늘까지 쑥쑥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님이 기도하십니다. 정말 귀한 부모님 두셨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서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독일 와서 목회를 하니까 조금 낫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새벽 2시예요. 그때도 깨서 5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개척하고 개척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엄마가 깨서 같이 엎드려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누구의 헌신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사무엘이 되어줄 건가? 사무엘이 되어주는 인생 되십시오. 누구를 위해 밤새껏 울부짖으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미, 믿음의 아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가장 우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지들과 귀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사무엘이 되어서 밤새 중보 기도해주는 믿음의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부릅니다.